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제2장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제2장 말씀입니다. 17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한 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 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29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230년 정도 됩니다. 캐톨릭이 이제 먼저 한국에 들어와서 대동강변에서 이제 이 기독교가 전파가 되고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 그래서 이 개신교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런 개신교들은 전쟁 이후로 1950년도 전쟁 이후로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교회가 들어와서 대부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자기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께 희생하고자 하는 아주 강한 종교심을 가진 민족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이스라엘을 처음 방문을 해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는데 한국 사람들을 이제 외국에서 와서 놀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빨리빨리라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예, 한국 사람에게만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질이 아주 급하지요.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에 가니까 우리보다 더 빨리를 주장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부산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부산 운전이 막 이렇게 험하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부산은 양반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신호등이 있는데 빨간 신호등이 있다가 이제 그 파란 신호로 바뀔 때 중간에 노란 불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파란 신호등으로 있다가 빨간 등으로 바뀔 때도 노란 신호가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제 이번 10월 달에 이스라엘을 방문을 하시면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 거예요. 파란 등으로 있다가 노란 등으로 딱 바뀌는 순간에 앞에 자동차가 안 가면 막 빵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자동차가 너무 많아요. 저는 막 이번에 정말 놀랐어요. 이야, 이 성질 급한 게 사람들이 나라도 빨리 발전시키고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제일 머리가 좋다고 하잖아요. 성질 급한 게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노란 등으로 바뀌었는데 빨리 안 가면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팍 달려가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야, 이 민족들이 이래서 그 이렇게 세계를 몇 명 되지도 않은 국민들로 세계를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가장 자부심을 가지고 드러내는 게 뭐냐면 나는 유대인이다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다. 다른 뜻으로 유태인이라고 쓰는 말도 있고 유대인이라고 쓰는 말도 있는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히브리인이다 하고 쓰는 말이 있는데 이 모든 말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았고 이삭의 아이가 둘이었는데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이었습니다. 그 야곱이 후손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한 게 이제 야곱의 후손, 그 야곱에게 열두 아들이 있었죠. 그 열두 아들 가운데 유다 지파가 있습니다. 그 유다 지파가 열두 아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잇게 됐습니다. 그들 이후로부터 다시 말하면 유다 왕국, 유대 민족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해서 현재까지도 유대인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유대인이 가장 내세우고 자랑하는 게 뭐냐면 첫째가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의 증표. 할례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할례의 증표를 줬잖아요. 그 할례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바로 율법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가장 자부심을 가지고 내세우는 겁니다.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은 두 종류가 있는데 유다 민족의 혈통을 이어온 정통 유대인이 있고 또 하나는 개종한 유대인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고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개가 유다인들에게서 약속을 얻어냈을 때 여러분 그때도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민족은 두 종류인데 하나는 처음부터 정통 유대인들이 있고 개종한 유대인이 있습니다. 현재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16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천만 명은 유대 밖에서 살고 있고 이 실제 이스라엘 나라에는 600만 명 정도 유대인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할례고 하나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가 다시 올 텐데 감람산에 뭐 다시 오신다. 이래가지고 그들은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실제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났던 우리가 믿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메시아가 맞습니다. 근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그걸 믿지 아니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라는 성경은 제가 이제 12일, 13일, 14일 집회를 하려고 이제 날짜를 잡아놨는데 이번에 목사님 이한규 목사님 집회 때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해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도 좀 하고 또 구원받으신 분들하고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이번에 집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가지고 다시금 좀 이번에 구원받으신 분들하고 성경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하다가 오늘은 아침에 로마서 2장을 제가 이제 먼저 읽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 다시 말하면 로마에 있으면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라는 책이에요. 이 로마서라는 책은 오랫동안 유대 율법에 매여서 고통하고 괴로워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바울은 정통 유대인으로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도를 지나치게 믿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믿었다고요? 지나치게. 방금 우리 간증하신 한자매님은 다락방 성교회라는 데를 다녔다고 하시는데 저는 다락방 성교회는 한 번도 안 가봤고 저는 장로교를 지나치게 믿었어요. 장로교를 너무 지나치게 믿어가지고 여러분 저는요 교회를 다니면서 저에게 교회를 소개해 주셨던 분들이 네가 주일 예배를 한번 빠지면 하늘 날아가는 사다리가 하나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키가 작아가지고 이거 하나 빠지면 다리가 짧아서 다시는 못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어려서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일을 빼먹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 나이인데도 제가 친구를 만나가지고 어디 여행을 가봤다든지 술집에 가봤다든지 뭐 놀러를 갔다든지 이런 사진이 한 장도 없어요. 저는 친구도 없어요. 왜?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어려서부터 교회만 다녔기 때문에 저는 일요일이 되면 율법에 5리 이상 걷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교회하고 내가 사는 집이 2km를 벗어나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그 교회 주변에다가 집을 얻고 그 다음에 안식일은 불을 피우지 말라고 성경에 돼 있잖아요. 저는 안식일, 일요일 날 예배를 저는 따뜻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불 피우지 말라 그러니까. 늘 이렇게 식은 밥 먹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다니면 다녀도 제가 이렇게 내 안에서 올라오는 죄의 욕망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그래서 목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985년도에 이런 얘기는 처음 여러분한테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1985년도에 서울 그 방배동에 가면 총회신학교, 장로교회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총회신학교가 있는데 1985년도에 총회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신학 공부를 이제 처음으로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나는 왜 교회를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회만 다니는데 내 마음속에 죄가 해결이 안 될까? 신학교를 가서 제대로 신학을 배우면 죄가 해결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 가가지고 그때 85년도에 총회 신학교 강의를 누가 하셨느냐면 여러분 그 지금은 그 이제 세상을 떠나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아주 유명 한국 기독교의 아주 유명한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예? 누구요? 한경직 목사님은 총회신학교 교수님이 아니세요. 그쪽은 아니고 제가 갑자기 이름이 지금 나중에 이름 생각나면 말씀해 드릴게요. 이제 그 교수님이 그 이제
저 이제 우리 말씀을 가르쳐 줬는데 아마 우리 자매님이 다니시던 그 교회 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우리 교수님으로 말씀을 가르치는데 방배동 청해신학교 가면 기도동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청해신학교 다니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사실인 걸 알 거예요. 그 교회 이제 언덕 위에 기도동산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많은 분들이 가서 이제 기도하고 신학생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런 동산이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교수님께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죄가 사라질 수가 있습니까? 나는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벗을 수 있습니까? 하고 제가 질문을 내렸어요. 그때 우리나라의 최고 유명하다라고 하는 그 총회신학교 교수님이 내게 하는 말이 회개하라는 말이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청해신학교를 그만뒀어요. 내가 지금껏 놀지도 못하고 친구들하고 즐거운 추억도 없고 어디 가가지고 술도 한번 못 먹어보고 내가 이렇게 교회만 다녔는데 내가 회개해서 죄가 사해진다고 하면 지금까지 한 회개로도 부족하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회개를 해야 내 죄가 사라질까? 나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아닌가 보다. 제가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청해신학교를 그 자퇴서를 내고 그만두고 제가 이제 울산에 내려와서 데모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이미 버린 사람이니까 이제 하늘나라는 못 갈 것 같고 그럴 바에는 죽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죽음을 선택을 하고 그냥 약을 먹어볼까 하고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어요. 농약 있잖아요. 우리 집에서는 주로 이제 뭐 농약 먹고 죽으신 그 시골에는 어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농약을 먹어볼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한날 제가 그 이제 교회 다닐 때 전도를 많이 하잖아요.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중환자실에 가니까 막 한 분이 고함을 치더라고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물어보니까 남편하고 아내하고 둘이서 싸워가지고 둘 다 약을 먹었는데 남편은 죽고 아내는 이제 막 살아가지고 위세척을 하는데 이제 막 고함치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 야, 이 약 잘못 먹으면 저 아주머니처럼 고생만 생으로 하고 이거 막 닦아내고 이러면 못 죽는구나. 그래서 이제 약 먹는 건 포기하고 제가 이제 자동차를 타고 막 가다가 호수나 이런 데 뛰어들면 잘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태어나기를 섬에서 나가지고 저는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서라도 나올 것 같아요. 사람이 이제 급하면 수영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떠오른 생각이 1980년도 이제 그때 여러분 여기 태어나 그 저 학교 대학을 다니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때는 데모를 하면 경찰들이 백골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백골단 아신 분은 80년도 학교 다니신 분들이에요. 정말 무섭게 데모하는 사람을 막 때리고 그 진압을 하고 했어요. 아, 그래서 생각한데 저 사람들이 쏘는 저 총에 내가 그 취리탄 총에 맞아가지고 죽으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이 죽고 국가에서 보상금이 나와서 그러면 좀 이 가난도 벗고 행복해하지 않을까. 우리 나중에 제 어머니한테 이 얘기했더니 막 욕을 욕을 하더라고요. 자식 죽고 번 돈으로 먹고 사는 부모가 어디에 있느냐고 이런 썩어 죽을 놈 하면서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으려고 제가 1987년도부터 데모, 86년도부터 데모를 했어요. 데모를 해가지고 1986년도에 그 뭡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6.29 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민주화 선언을 하는데 그때 데모를 정말 목숨 걸고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멀쩡하잖아요. 다친 데도 없고. 막 데모한다고 뛰어다녔는데 제가 못 죽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 데모해도 안 되지, 자살도 못하지, 이러 어쩌면 좋나 하다가 늘 저희 어머니가 술 드시고 그 이렇게 속 썩이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하늘도 무심하지, 벼락이 왜 저기 안 내리냐. 늘 이렇게 기도하고 삼신할머니한테 공들이는 걸 제가 봤거든요. 벼락이 내려서 우리 아버지를 확 태워버리라고요. 그 제가 이제 그 생각이 나서, 야, 하나님을 내가 욕보이고 하나님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면 뭐 이거 고생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잖아요. 확 태워버리면 금방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혼자 막 침 뱉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야, 저 아가 너무 더운 날 너무 열심히 데모하더니 정신이 돌았다 이래가지고 제가 좀 미친놈 취급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해도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아가씨가, 잘 내가 가고 있는데 갑자기 지나가다가 날 보러, 아저씨 예수 믿어요? 너무너무 막 그 말이 미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성경은 이렇게 노란 게 돼 있지만 옛날은 빨간 거 있잖아요. 빨간 성경 가지고 다녀보셨죠? 빨간 성경 들고 다녔는데 내가 노래책을 들고 가나. 아니 이거 눈으로 보면 성경인 줄 모르나. 근데 이런 나를 보고 예수 믿어요 하는데 말은 내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속은 열불이 나면서도 말은 자매님이십니까? 내가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들은 채도 안 하고 죄 없어요 그러는데 나를 전도한 이분이 지금 우리 교회 사모님이에요. 눈이 얼마나 큰지 막 진짜 탁 뒤통수를 때리면 나올 것 같아. 막 눈이 동그란 그 사모님이 죄 없어요 그러는데 속은 막 화가 나는데 내가 자매님이십니까 하고 다시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하네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제 죄는 다 사해졌습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 죄 안 지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죄도 영원히 사했습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뭐 다짜고짜 말도 없고. 그래서 내가 불러 세웠어요. 자매님 이렇게 하고 가면 어떻게 해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죄 있냐고, 앞으로 죄 지으면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하고 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려고 그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울산에서 현대를 다니면서 거의 안 가본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다니는 교회가 어딘지를 물어봤는데 우리 회사 바로 앞에 있대요. 저는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거기 교회가 있나? 그래서 우리 회사 정문 앞에 바로 마주 보이는 100m 앞에 우리 그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거기를 찾아갔는데 우리 교회는 예배당이 3층에다가 성도들이 그때 당시 300명 모이는 큰 교회였고 여기는 가니까 2층에 간판도 뭐 흐지부하고 붙어 있고 사람은 6명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밥상 하나 이렇게 펴놓고 앉아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그 기분 나쁜 아가씨가 앉아 있는 거예요. 어제 날 보러 죄 있냐고 하고 막 물었던 그 아가씨가.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그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사실 어제 밤에 저분을 만났다. 죄 있느냐고 물어서 죄 없다고 대답을 했다. 앞으로 짓는 죄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서 그 죄도 씻었다고 대답을 했다. 근데 돌아서서 집을 가는데 저 사람이 너무 미워서 내가 견딜 수가 없었다. 눈도 큰 게 처음 만난 나를 지가 얼마나 안다고 죄 있어? 앞으로 죄 지으면 어떡해요? 어떻게 이렇게 물어봐.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하면 전도가 되나?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전도하면 돼요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상케해야 해서는 안 된다고. 근데 저분이 하는 이야기는 너무 나에게 큰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고 미움을 내가 참을 수가 없다. 나는 구원을 받은 거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있다가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빙그레 웃더니, 아니 그래 젊은 청년 교회를 다니는데 출애굽기 1장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바로가 사내 아이를 전부 다 죽이라고 하더라. 왜 여자는 안 죽이고 남자만 죽이느냐. 혹시 그 뜻을 아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왜 남자만 죽였지?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답을 했어요. 남자는 그 예수님의 그림자가 아니냐고. 아, 맞다고. 근데 왜 남자만 죽이느냐고. 여자는 왜 안 죽이느냐고. 제가 그걸 사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내가 잘 모릅니다. 그랬더니 여자는 교회의 그림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여자가 많아도 남자의 씨가 없으면 생명은 역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사탄이 남자 아이를 죽이는 거라고. 제가 그때 손바닥이 탁 쳐졌어요. 이야, 세상에 성경을 이렇게도 설명을 하나? 야, 그러네. 이 나라에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그 교회 안에 생명 대신 예수님이 없다면 교회가 많은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구나. 예수님이 없다면 그 교회 안에 생명의 역사는 없는 거구나. 이게 사실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목사님이 아마 절 보러 구원이 아니라고 했으면 도망가 버렸을 거예요. 근데 구원이다, 구원이 아니다 이런 말을 안 하시고 너무 내 마음에 말씀이 신기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사실은 내가 여기 옆에 있는 교회를 나가고 있는데 저한테 성경을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가르쳐 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하고 두 달 동안을 일주일에 두 번씩 교회에 가가지고 성경을 배웠어요. 그리고 두 달 만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를 멀리 옮겼다라는 그 시편의 말씀이 제 마음에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돌아서서 제가 생각을 해본 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오랫동안 말씀대로 사는 게 좋아 보였어요, 저는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 아니 그럼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야 되나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정말 이단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라고 말하셨어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내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여러분과 제가 아니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말씀대로 사는 게 좋아 보이니까 자기의 노력과 수고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개척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내가 믿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서 의의가 없고 선이 없고 내게는 악뿐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는 선이 없다, 내게 의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이걸 깨닫는 게 바로 구원의 첫 발걸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우리는 택한 민족이야. 우리는 할례를 몸에 가지고 있어. 우리는 율법을 받았어. 우리는 율법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었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오늘 읽었던 2장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2장 17절에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자 율법을 가지고 정말 가르쳐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타인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가 바른 길로 가려면 뭐라고 해야 하느냐? 목사님들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고 먼저 그 말씀으로 누구를 가르쳐야 돼요? 자기를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내게는 의의가 없다라는 걸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댈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예배 끝나고 해볼까요? 여러분 오른뺨 때리면 왼뺨 될 수 있나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따라갈 수 있나요? 누가 너에게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어떻게 빌려주라 그랬어요? 예, 받을 마음 없이 주라 그랬어요. 혹시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있나요? 제가 가서 장로님 10억만 주세요 그러면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어떤 마음으로? 우리 교회 이런 사람이 왜 없는지 몰라. 그러면 제가 가가지고 천만 원만 주세요. 1억만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럴 사람이 그런 돈도 없지만 그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겉옷을 달라 하면 뭐 하라고요? 말도 안 되잖아요. 겉옷을 벗어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라. 제가 미국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하루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손을 번쩍 들더니 목사님 우리가 목사인데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게 아닙니까? 내가 속으로 이 건방진 사람 봐라.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지?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 마이크를 들고 그분에게 갔어요. 갑자기 설교하다 말고 오니까 막 당황을 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그 목사님 양복을 어깨를 이렇게 만지면서 너무 양복이 좋다 그랬어요. 너무 양복이 좋습니다. 그냥 자꾸 만지니까 왜 이러냐고 말이야. 노 터치 왜 자꾸 왜 내 옷을 만지느냐고. 제가 계속 만졌지요. 너무 옷이 멋있다고.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이 제가 하는 의도를 다 알아차렸어요. 왜 내가 만지는지. 그러니까 갑자기 그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벗어줘! 벗어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분도 그걸 알아차렸어요.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라는 게. 이 목사님이 그 의도를 알아차리는 순간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신나가지고 벗어주라니까! 벗어줘! 말씀대로 산다며! 벗어줘! 이분이 이제 막 당황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집에 가서 보내줄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겉옷을 달라 하면 집에 가서 붙여주라 이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줄 수가 있어요? 그 말도 안 돼요. 안 그래요?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살인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했죠? 마태복음 5장에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사람, 나가는 이스라엘의 욕을 나가라고 해요. 나가. 여러분 혹시 경상도 사세요? 무서워요. 이 동네 사람들은요. 경상도 사람들 욕하는 거 보면요. 진짜 막 이 문둥이 막 갈아 마신다고 그러고 막 사람을 어떻게 주스에서 먹어요. 자기가 하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을 몰라요. 저는 고향이 전라도예요. 우리 어머니 욕 잘해요. 지금 아마 하늘나라 가서 이 얘기 들으면 너 또 내 얘기 하나 이러실 텐데 우리 어머니는 막 욕을 얼마나 무섭게 하는지 막 쇠가 만 발이나 빠질 놈 같으니, 여러분 전라도 사투리로 혓바닥을 쇠라고 그래, 쇠. 이게 만 발 빠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막 생각하면 너무 무서운 말을 너무 쉽게 하시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욕 잘해야 안 해요? 그게 살인이래요, 살인. 그러니까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성경에요, 여러분 형제를 보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 간다 그랬어요? 지옥 불에. 미련하다. 야, 이 바보야. 야, 이 멍청아. 여러분 너무 잘하는 거죠? 여러분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이런 말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요, 살인자예요, 살인자.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돌을 들고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바로 살인자라고 말한 거예요.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육체를 범하는 게 간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 아우 저 여자 너무 예쁘다, 아, 너무 사랑스럽다, 사귀어보고 싶다, 이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 눈에 예쁜 여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너무 그렇게 장로가 큰 소리 하면 안 돼요. 자매님이 듣고 있는데. 보일지라도 좀 적게 말을 해야 돼. 왜냐하면 아내들이 너무 화가 나잖아요. 아니 그래 보인다고 해도 그렇게 큰 소리 하면 어떡해?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여자들의 눈에도 멋있는 남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 말에 남의 손에 있는 떡이 어떻게 보여요?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 남편도 좀 저 집 남편 같았으면 그 집 아내한테 가서 물어봐요. 절대로 소개해 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할 거예요. 당신이요, 이 사람하고 한 달만 살아봐요. 못 살아요. 이렇게 말해 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뭐가 간음이냐. 여러분 가운데 내가 언제 나쁜 짓을 했어요? 내가 살인하는 거 봤어요? 간음하는 거 봤어요?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보면 우리는 정말로 율법대로 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가르치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악한 걸 인정하고 우리가 교회 와서 김 집사, 이 집사 왜 그래요? 이게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저는 목사인데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장로인데 이런 사람입니다. 성도님은 저보다 100배 낫습니다. 이게 돼야 교회가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 시대 목사님들은 똥도 안 사는 것 같아. 전부 다 거룩한 모양만 하고, 여러분 강대상에 오를 때 저처럼 양복 입고 올라오면 안 돼요. 여러분 다 멋진 가운을 가지고 여러분 대단한 위치가 있는 것처럼 폼을 잡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런 모양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물론 양복 입은 게 좋다고 저는 말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뭐 필요하면 좋은 옷 여러분 입고 올라와도 되겠지요. 필요하면 뒤에다가 강대상에다가 여러분 막 십자가 불 들어오게 해서 멋지게 폼나게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뭐 그건 괜찮아요. 여러분 이렇게 나무로 만든 거 말고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드는 크리스탈로 강대상 만들어가지고 뭐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저는 장로교 다닐 때 장로교는요 전도사는 여기 못 올라와요. 그런 거 아세요? 예, 강대상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은 목사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장로교에는 강도사라는 게 있어요. 목사하고 장로 중간에 강도사라는 게 있어요. 그분은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 청소도 아무나 못해요. 여러분들은 뭐 아무나 올라와가지고 발로 차고 화나면 막 밀어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장로교는 그러지를 못해요. 왜? 여기가 거룩한 재단이라고 배워놨기 때문. 만약에 여기가 거룩한 재단이면 여기 우리 동네 술집은 금방 망해야 돼요. 막 불타가지고 죽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장소, 다시 말하면 예배당,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배당이고 교회는 뭐냐면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이 두 명 이상이 모이는 모임을 보고 교회, 쉽게 말하면 교인들이 모였다. 그래서 그걸 교회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한 걸 소개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이 무엇을 주장했느냐? 우리는 택한 민족이다. 우리는 할례의 약속이 있다. 우리는 율법대로 사는 민족이라는 걸 자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왜 너희들은 율법을 가지고 남을 가르치고 너를 가르치지 않느냐?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 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도적질 왜 했어? 이렇게 말하려면 여러분은 도적질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입니다. 왜 너 화를 내? 왜 너 짜증내? 그러면 여러분들은 짜증내면 돼야 안 돼요? 내가 짜증을 내면서 남들에게 짜증낸다고 말하면 그건 위선이라는 거예요. 위선. 이해갑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당신 성경 안 봐? 왜 기도 안 해?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하라 그러지. 쉬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밥 먹으면 돼야 안 돼요? 밥도 먹지 말아야 되고 잠도 자지 말아야 되고. 그래, 쉬지 않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면서 남들에게는 왜 기도 안 해요? 이렇게 말하면 그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나를 가르치면 여러분 가르칠 사람이 자기밖에 없어요. 남은 가르칠 게 아무것도 없어. 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니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은 도적질을 하고 간음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그 외형적인 모양을 가지고 내가 율법을 들고 있으니까 내가 할례를 행했으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치게 됐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보고 지적을 한 거예요. 너 유대인이면서 왜 유대인답게 살지를 않느냐. 22절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할례라는 말은 남자들의 몸에다가 흔적을 가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할례를 행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할례를 행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건데 약속을 가지고 율법을 범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할례를 안 함만 똑같은 거예요. 할례를 행하면 말씀대로 약속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말씀은 못 지키면서 할례의 흔적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너는 무할례, 할례를 하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내가 장로라 그러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차라리 장로 아닌 거와 똑같잖아요. 그렇죠? 집사라고 하면서 내가 말씀대로 안 살고 마음에 죄가 있으면 집사 아닌 거나 똑같지요. 교회를 나가면서 여전히 목사라고 하고 장로라고 하고 집사라고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교회 가서 장로님도 죄인, 목사님도 죄인, 그러니까 교회 나와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해놓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여 죄인입니다. 주여 삼창을 해가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게 제 자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할례를 행했는데 율법은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지적을 한 거예요. 네 유대인이니까 좋다. 네가 할례를 가졌으니까 좋다. 그런데 네가 왜 도적질하냐? 그런데 왜 네가 간음하냐? 그러면 약속이 없는 이방인하고 너하고 다를 바가 뭐 있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한 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 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말씀대로 안 살면 이방인들이 우리를 판단할까요 안 할까요? 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나 똑바로 하라고요. 어머니 예수 믿으세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니나 똑바로 살아라. 너를 보니까 예수 믿을 마음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남편들한테 여보 우리 같이 교회 갑시다. 아이들한테 야 아들아 우리 같이 교회 가자 그러라. 엄마나 잘하세요. 그럼 어때요? 그럼 전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너 똑바로 살아라고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고 엄마가 바르지 못한 걸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의의를 말할 때 여러분의 아이들도 남편들도 모자라고 부족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서 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목회자들이 돼서 성경을 가지고 자기를 가르치면 교회 앞에서 자신이 부족한 걸 드러내게 될 텐데 목사들은 부족한 얘기를 못해요. 왜? 목사라는 위치가 흔들릴까 봐.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외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네가 할례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범하고 율법을 범하면 무할례자들이 너를 향하여서 판단을 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28절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렇죠. 참 유대인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사람,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할례는 육체의 흔적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의 흔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글을 써서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3장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것보다도 할례라는 것도 중요하고 유대인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었어요? 따라해 보세요. 말씀. 예, 말씀을 주셨다. 예,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무엇을 따라 믿어야 돼요? 말씀을 따라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결국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 믿는 게 아니고 자기 양심을 따라서 흘러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조금 더 읽겠습니다.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자, 여러분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 자막을 좀 띄워놔 보세요. 이게 여러분 앞에 보시면 우리나라 말은 굉장히 조금 이해하는데 그 시간이 좀 필요해요. 어떤 사람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 말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이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이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어떤 자가 믿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절하고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여러분 생각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고 여러분들은 믿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윤리예요, 윤리. 내가 잘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내가 잘 못 믿으면 하나님이 안 기뻐할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해 왔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와 도덕이에요.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말씀은 지우지 말라니까. 말씀은 뭐라고 했느냐면 어떤 사람이 믿지 않았어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방금 간증하신 한희수 자매님이 오랫동안 16년, 7년을 진리를 찾아서 막 다녔는데 사랑하는 아들한테 이야기라니까 엄마 나 교회 안 가고 싶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까지 의의를 못 찾았고 진리를 못 찾았는데 얼마나 더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아이도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복음을 듣고 나서 이게 진리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간증을 하셨잖아요. 자,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는 생각을 할 때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의인으로 태어났나요? 죄인으로 태어났나요? 죄인으로. 죄인은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 안 맞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반대로 이야기. 죄인은 말씀대로 살 수 있나요? 물어보면 또 여러분은 아니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죄인이 말씀대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잘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걸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줬어요. 어떤 사람이 믿지 않았다.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인 된 걸 이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셨어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줘서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생명나무를 지키고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냈지요. 쫓아내고 버렸나요? 아닙니다.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제해 주시고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게 맞아요. 율법을 줬단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기뻐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아셨어요. 근데 왜 율법을 줬나요?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라고요? 아닙니다. 이미 죄인인데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아, 내가 율법대로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내게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하고 여러분 자신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옮겨지기를 바란 거. 이걸 보러 회개라고 해요. 회개. 회개는 내게서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는 거. 내게서 말씀으로, 내게서 예수님으로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말씀대로 사는 자신으로 바꾸려고 해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아무리 바꿔도 도로아비 타불이라 이 말이야. 아무리 바꿔도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지키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일은 말씀대로 살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지켜도 여전히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건 죄인이에요. 이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바울이 말했어요. 너희가 할례도 좋고 유대인도 좋은데 진짜 너희들에게 좋은 건 하나님의 말씀을 맞지 않았냐? 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 어떤 사람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폐하겠느뇨? 그럴 수 없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다 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믿붐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귀는 속였어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못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은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이미 죄 아래서 태어난 걸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죄인인 걸 알아요. 그리고 구세주를 보내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관심과 기대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대와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아멘. 정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아멘에 너무 약해요. 그냥 마스크까지 껴가지고 아멘 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돼 있어요. 아멘. 예,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절대로 우리 교회는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어요. 대연교회에 와서 환영 못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 와서 무시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무시받아도 돼요. 근데 내가 공부를 못했다, 나는 옷이 없다, 나는 연보를 못했다, 나는 배운 게 없다, 천만의 말씀요,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아셨어요? 목사는요, 공부 많이 안 해도 돼요. 목사까지 나서가지고 경제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목사는 경제, 정치, 문화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목사는 예수님만 잘 말하면 돼요. 그게 안 되니까 목사들이 나는 하버드를 나왔네, 뭐 어디 뭐 신학교, 목사가 뭐 그거 나올 필요 뭐 있어요? 예수님이 하버드 나왔나? 그런 것도 아닌데 자랑할 게 없으니까 결국은 눈에 보이는 세상 지식을 자랑하고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외형적으로 보기 좋아서 갈 수는 있지만 그 안에 진리를 나타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 5절.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잘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뭘 드러나게 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대로라면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나게 한다 해야 말이 맞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불의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말씀대로 잘 못 산 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성경대로라면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요, 완전 상이단이 돼요. 성경에는 그렇게 적혀 있는데 성경대로 말하면 이단이 돼요. 성경하고 다르게 우리가 불의하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어때요? 오, 맞는 말이에요. 그건 박수를 쳐주고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러면 뭐요? 우리가 불의하게 사는 게 하나님께 더 좋은 거라 말이요? 이단들이구만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면 이단이 되고 성경을 뒤바꿔서 말하면 진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여러분 책에 이렇게 안 적혀 있으면 믿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책에 이렇게 적혀 있으면 여러분 생각에 좀 말이 안 맞아도 들어야 돼요. 왜? 성경 말씀이니까. 더 놀라운 게 있어요. 7절 보세요. 7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7절 읽으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을.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됐다. 자, 그럼 여러분 거짓말 할 때마다 하나님께 뭐가 된 거예요? 그럼 뭐예요? 뭐 거짓말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대로 말하면 완전 상이단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거짓말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교회 와서 절대 진실한 사람처럼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짓말 한 거 다 알고 있어요. 그게 너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못 도와줘 이런 게 아니고 네가 그 거짓말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됐대요. 왜냐? 사람은 거짓말 뿐이구나. 사람에게는 진리가 없구나. 참으로 진실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구나.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영광을 얻으신 거예요. 사람 가운데 거짓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4절에 이렇게 썼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람은 다 뭐하다고요? 여러분 절대로 집에 가서 이렇게 말하세요. 여보, 나는 거짓된 여자예요. 그러면 싸움이 안 돼요. 아들아, 엄마가 참 나쁜 엄마야. 그러면 애들이 갑자기 뭐라 그러겠어요? 엄마 어디 아파?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엄마 어디 아파?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그래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야! 그렇게 살아가지고 되겠어? 때려차! 우리 이런 게 우리 주로 하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교회 나오는 사람을 보고도, 자매님! 그러려고 하면 교회 오지 마세요! 이러니까 교회 오면은 잘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되도록이면 드러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숨기고, 가리고, 감추고, 이런 데 도사가 됐어요. 하나님은요, 그런 거 원치 않아요. 이미 네 중심을 보고 계신 분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우리 다 알아요. 하나님, 저는 거짓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줬잖아. 하나님, 이렇게 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착한 체를 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앞에 와가지고 잘난 사람, 잘난 체 하는 사람 보여요, 안 보여요? 자꾸 여러분 앞에 와서 잘난 체 하고 있는 체 하고 그러면 미워요, 안 미워요? 아이고, 진짜. 그런 사람을 보고 밉상이라고 그래요, 밉상.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의가 한이 없으시고, 거룩이 한이 없으시고, 천사가 자기 발을 가리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았다고 말하면 벌받아요. 하나님, 나는 악뿐입니다. 하나님, 나는 더러운 인간입니다. 아니야. 그래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냈잖아. 아멘. 그럼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오시는 어떤 분이라도 무시받거나 천대받거나 업신여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책망을 받고 권고를 들어야 할 일이 있다면 더럽고 추한 자기를 여전히 믿고 예수를 의지하지 않는 그 사람이 권고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때문에 절대로 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어요. 우리가 이미 거짓된 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늘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뭘 해서 영생을 얻긴? 영생은 누구로 말미암아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주일이라고 교회 가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다 그러고 있지. 하나님, 저는 복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오늘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라.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니까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어디에 매여 있느냐? 율법의 행위에 매여 있고 할례에 매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울은 벗겨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의 너 할례의 유익이 뭐냐? 율법을 네가 맡았는데 그게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정말 너에게 유익한 건 네가 말씀을 맡은 게 아니냐? 그러면서 바울은 그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여러분, 참으로 참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끼리 모였을 때 자매님, 저는 참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옆에 있는 자매님이 무슨 소리예요? 내가 악해요. 그러면 어때요? 악한 두 사람이 만나면 싸움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저녁에 오후에 집에 가셔가지고 남편에게 여보 참 고마워. 나 같은 이 악한 여자하고 살아줘서. 그러면 남편이 여러분을 보고 무슨 소리야 여보. 세상에 나쁜 놈은 이런 놈이야. 이런 놈을 남편이라고 섬겨줘서 고마워. 그러면 그 집은 복받겠죠. 그렇죠? 내가 벌어다 준 돈, 주님 돈, 뭐 말이 잘 안 되네. 벌어다 준 돈이 얼만데 오늘 이 반찬이 이게 뭐야? 그러면 어때요? 죽도록 먹고, 먹는다고도 안 하죠. 처먹고, 말을 이렇게 되면 서로 싸움이 돼야 안 돼요. 옳은 집안에 항상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악하다고 하는데 그 집안에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절대 싸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가 훌륭한 게 아니고 훌륭한 장로는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장로이고 훌륭한 집사는 여러분 남들보다 뛰어나야 되는 게 아니고 남들보다 더 자신의 악을 고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자가 바로 참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에 다 위선자들이 많아지고 참 진리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길이 점점 막혀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 우리 성경 한 절을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우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죄악되고 거짓되고 악하고 하나님을 거스려 대적한 그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보고 반듯하고 깨끗하게 살아라고 하지 않으시고 참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자매님이 간증할 때 읽었죠. 로마서 4장 24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됐습니다. 아니 그렇게 읽고 나서 왜 자기 범죄 때문에 매여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음부터는 죄 안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뭐라고 그래요? 야, 무슨 소리냐? 그 죄 때문에 내 아들을 내가 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똑바로 살겠습니다. 자꾸 이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 그게 아니고 네 똑바로 안 살아도 돼. 네가 잘못된 그것 때문에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았잖아. 예, 감사합니다. 잘 압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똑바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면 기가 막히겠죠. 이건 뭔 말을 해도 똑바로 산다 그러네. 그러니까 살아봐라. 살아보라고 하는데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 그러니까 교회에 매일 와가지고 주여, 주여, 내일은 똑바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하나님을 그게 거부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 말은 너 의로와 이거 증명해 주려고 살아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했다고 해놓고 주여 죄인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걸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도덕과 윤리적이지 않다고 사람들은 악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이지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걸 듣고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어떤 우리를 보고요? 거짓되고 악하고 추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예, 하나님 제가 의롭습니다. 저는 분명 더럽고 추한데 하나님이 저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롭습니다 하고 믿는 걸 보고 성경에 믿음이라고 하셨고 그 믿음을 가진 자를 보고 하나님도 그래 너 의로와 해서 성령으로 인을 쳐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임한 이 진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전해주시고 이걸 전파하라 하신 겁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로마서를 통해서 율법과 할례에 매여 있는 그들을 벗겨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옮겨주는 성경이 바로 로마서라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로마서를 달달달 외워야 돼. 복음 전할 때 여러분 이걸 좀 정확하게 알면 굉장히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이 되고 이 로마서를 보고 황금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알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12일, 13일, 14일, 4일 동안 집회를 할 텐데 그때는 로마서 우리가 3장, 4장 이렇게 계속하면서 로마서 공부를 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원 받으신 분들 또 그동안에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전도를 하셨던 분들 모두가 다 같이 교회에 오셔서 집회라기보다도 우리가 말씀 공부를 좀 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좀 이번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